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어 다음 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때문에 취임 뒤 처음으로 다음 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들에게 강대국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주 칭찬해왔으며 틸러슨 장관은 에너지 기업 대표 시절 수년간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을 도청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는 기밀사항인 만큼 현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법무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인사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쪼잉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억지력의 전략적 개념에 따라 수중 전투 능력은 타이완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현재 두 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중국과 네덜란드는 큰 외교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교차로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반군들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조바르 지구에 재진입했으며 정부군이 반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반군단체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써 전날 철수했던 지점들을 모두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어제는 전날 반군의 기습으로 빼앗겼던 다마스쿠스 동북부 지역을 모두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정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제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라크에서 ISIL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라크 정부가 강력한 대테러 부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추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바디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등 국제사회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와 국무부 예산은 30%가량 삭감될 예정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랩탑 컴퓨터 등 일부 전자기기들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요르단 항공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일부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규탄하고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b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y. That's why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영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규탄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9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 관료들과 계속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해서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b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y. That's why not only have we continued to have conversations with
스파이스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장관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틸러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문 성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다양한 대북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을 진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기를 당부한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모든 나라들이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 준수와 함께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변함없이 철통 같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히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때는 탄두가 최대 8,000도까지 열을 받는다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으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1단 추진체 기술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세영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북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한국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이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 ICBM의 1단 추진체를 확보함에 따라 ICBM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는데 국력을 쏟아부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ICBM급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선 추진체 기술과 단 분리 기술, 그리고 재진입체 제작 기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시험은 ICBM 1단 추진체 실험으로 엔진 추진력과 결합 형태, 보조 엔진 등으로 추력이 향상되는 등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기권 밖으로 나간 ICBM의 탄두를 목표 대상이 있는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의 확보입니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을 벗어난 ICBM의 탄두부가 표적을 향해 떨어지며 다시 대기권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는 게 핵심입니다. 사거리 1만 킬로미터가 넘는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재진입 시 속도는 마하 24, 탄두부 온도는 섭씨 6000에서 8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탄두부가 고체나 액체,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 즉 제4의 물질이 돼 순식간에 표면이 깎여나가는 상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최대 8000도까지 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남아날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두가 불에 타요. 웬만한 재질들은. 그러니까 재진입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탄두가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다가 그 열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타면서 열을 뺏어가거나 그러면서 그 제한된 시간, 통과 시간 내에 안에 있는 탄두를 잘 보호하는 그런 재진입 기술이 있어요.
북한은 지난해 3월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당시 실험 환경을 섭씨 1500도에서 1600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춘근 연구위원은 노동이나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도 느린 만큼 발열 정도가 크지 않아 쉽게 극복이 되지만 ICBM급의 경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엔진 시험은 사거리가 5000km 정도인 엔진 하나를 시험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ICBM을 위해선 엔진 2개 이상을 묶어 실시하는 시험도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ICBM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춘근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회의 조 윌슨 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외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 의원은 20일 한반도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튼 연구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very and any missile defense system should be employ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the benefit of Japan.
윌슨 의원은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복이 도움이 된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에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 등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로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데이비드 슬링은 중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포 방어체계입니다. 윌슨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은 선의의 무시 전략이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ictatorship. In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that we have a new president, Donald Trump, who
윌슨 의원은 평양의 독재자는 미국의 신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지난달 하원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20일 현재 민주공화의원 111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튼 연구소의 아서 허먼 선임 연구원도 사드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이지만 하나의 기제로 모든 상황에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상승 단계 요격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asically left the launching pad to put it in layman's terms. And we're being able to do that using conventional anti-missile missiles, hypervelocity missiles.
허먼 연구원은 상승 단계 요격 체제가 무인 비행체를 북한 외곽 5만 피트 상공에 띄워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북한 영토 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북한만 겨냥한 방어체계여서 중국도 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튼 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히 연구원은 미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예산이 오바마 행정부 때 대거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궤적을 감안하면 요격 미사일을 44기로 늘린다는 현재 계획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20일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른바 2 플러스 2 회담을 갖고 국제 문제와 양자간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데 일본과 견해를 같이 했다며 하지만 안보리의 제재는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자극제로 간주돼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관련한 심각한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어 체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지나친 대응이며 영내에 대한 과도한 무기 공급이라는 러시아의 평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키 리졸브 합동 군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반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핵 추진 항공 모함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올해 연합 훈련에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핵미사일 기지와 북한 수뇌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지난 2015년 북한 정권의 무력 공격에 대응한 기존의 작전 계획을 작게 501호로 대체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7함대 조셉 어코인 사령관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기술과 파트너십,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훈련에 투입되는 주요 무기 체계들을 소개했습니다.
Technology, you know, our partnerships and training. And technology really Seventh Fleet is
최근에 주일 미군에 배치한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호크아이와 F-35B 스텔스 전투기,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편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성능을 개선한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훈련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는 적의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360도에서 빠르게 탐지해 현대 해군 전투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E-2D 호크아이 5대를 일본 이와쿠니 해병대 항공기지에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이 조기 경보기를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최근 주일미군에 배치된 최신의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강습 상륙함에서 바로 출동해 순식간에 레이더망을 뚫고 적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정밀 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과 레이더기지 파괴용 정밀 유도 활강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F-35B를 이번 훈련에 투입해서 공대지 정밀타격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F-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등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 호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 전략 자산입니다. 칼빈슨 호는 배수량 10만 톤, 길이 333m에 승조원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공모함은 웬만한 중소형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하며 다양한 작전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조셉 어코인 7함대 사령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100회 이상 실시했고 한국군과는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ready to deter any aggression. And
이런 훈련은 북한 정권에 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침략도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과 칼빈슨 호에 올라 칼빈슨 호의 존재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핵심 역량을 어떻게 계속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새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계기로 이른바 개발 창조형 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자강력 제1주의 차원의 새 구호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실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로켓 공업이 이른바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다른 나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벗고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바뀐 주체적인 로켓 공업의 탄생을 선포한 대사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개발 창조형이라는 말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생산기지인 태성 기계공장을 시찰하면서 공장 생산과 공정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 사업 총화 보고 연설에서는 일반 공장과 기업소들이 개발 창조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이번 로켓 엔진이 북한이 지난해 9월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이라며 80톤 추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엔진과 비슷하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의 엔진 기술이 자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그 소련 거를 도입하거나 이제 이런 파키스탄 이런 쪽하고 협력을 얻어가지고 약간 개조한 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80톤 추력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스스로 개발 창조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더구나 그런 국제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뭐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국력을 집중시켜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을 경제 전반으로 퍼뜨리기 위해 개발 창조형 공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을 독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정보통신 전문가인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당국이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던 당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수치제어 CNC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일정한 성과도 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삼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개발 창조형 공업이라는 말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구호로 평가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강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강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결국은 지금 이 CNCR을 필두로 하는 어떤 과학기술 중시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대표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꿈꾸는 산업혁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 만드는 뭐 이 컴퓨터 장치 그다음에 이 집적으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창구가 막히고 더더욱 국제 금융 거래에서도 퇴출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CNCR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필수 요소가 제공되지 못하면 결국은 난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한편 김 대표는 최근 한국의 다른 학자들과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기반인 CNC를 전 산업에 확산시키는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을 발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상호 노동자 파견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두 나라 관리들이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정서에는 리광군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과 드미트리 제미젠코 러시아 내무부 이민문제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7년 8월에 해당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정 체결 뒤 두 나라는 상대국에 파견한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매번 합의사항을 담은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의정서에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세금 징수와 건강검진, 재등록 절차에 대한 합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평양 외국어학원과 러시아 국립어학원이 협력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러시아 역사, 상식 수준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7차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두 나라는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해 내무부 산하 이민국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최근 일부 나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신규 입국을 거절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를 약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북한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부분 벌목, 광업, 건설, 수리,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호입니다.
북한인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에 비해 수명이 약 10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규모도 북한은 미한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의 기대 수명은 70.4세로 파악된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최근 갱신한 세계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기대 수명은 전 세계 157위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대 수명이 79.8세로 북한보다 약 10년 높았고 한국은 82.4세로 북한과 약 12년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대수명에서 각각 전 세계 42위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89.5세의 모나코였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이 85세로 공동 2위였습니다. 이어 마카오와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홍콩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1위인 2,511만 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북한은 25세에서 54세 사이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0에서 14세, 15에서 24세, 65세 이상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5,092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28번째로 많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25에서 54세가 가장 많았지만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각각 55에서 64세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화 비중이 북한보다 높았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에서도 미국이나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400억 달러로 18조 달러의 미국이나 1조 9,290억 달러의 한국과 격차가 컸습니다. 북한의 GDP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CIA의 자료는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에서 1위는 21조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었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3위와 14위, 북한은 115위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한 탈북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동안에 조회수가 8,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탈북자 박연미 씨의 동영상이 게재된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음악 등을 나누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이어 퍼스펙티브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당시에 박연미 씨 연설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0일 정오 현재 6분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 8,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안에 조회수가 1억 건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동영상을 공유한 사람이 150만 명을 넘었고 댓글도 3만 3천 개 이상 달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지만 이처럼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처음입니다.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주최 측은 조회수가 7,700만 건을 넘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명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연미 씨는 지난 2014년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18세에서 30세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North Koreans are desperately seeking and dying for freedom at this moment.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북한에 있을 때인 9살 시절에 친구 엄마가 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정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연좌제 때문에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국인 브로커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봤고 탈북 후 중국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남몰래 묻어야 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약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70% of North Korean women and teenage girls are being victimized.
특히 10대 소녀 등 탈북 여성의 70%가 미화 200달러에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젊은 지도자들에게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이란 제목의 영문 회고록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중 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김 씨와 함께 탈북한 김 씨의 딸 혜미 양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아빠 김마태 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김혜미 양. 미국에 온 후로 지금까지 혜미 양은 아빠의 직장 문제로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학교에 정을 붙일만 하면 전학을 다녔던 터라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정착이 쉽지 않았지만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아빠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혜미 양은 가끔 아빠를 생각하며 웁니다. 아빠가 미국에서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32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의학대학은 졸업하신 다음에 그리고 비즈니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직업하는 것을 간두시고.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만큼 능력 있는 아빠가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혜미 양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눈이 이렇게 왔는데 식사하시다가 아, 저 나가서 또 교회 앞에 눈 쳐야 되겠다 하는 말 듣고 그래서 제가 말을 떼기를 아버지 눈 치고 그런 일 하시는 거 힘들면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쉬는 날도 막 그러시려면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눈치고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목이 메서 울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갔죠.
혜미 양은 아빠에게 힘이 되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고등부 그 교회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이렇게 아버지 눈을 막 찍어서 제가 그래도 친구 삼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아빠의 말 한마디가 혜미를 위로해 줍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그 감사하게 해야지. 우리가 중국 땅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도망쳐가지고 중국 땅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감사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고든 마음으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돼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유를 찾아 아빠와 함께 탈북한 혜미 양. 추운 겨울 열차에 매달리고 여행자 집결소의 노역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의지가 강한 소녀입니다.
참 어렵게 얻은 행복인데
네.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 그 꽁꽁 얼은 손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요?
네, 그거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느라면 거기서는 통행증이 필요하거든요. 여행증이 나라 안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기차 탈 때도 숨어 타기도 하고 통행증 있는 사람들 다 들여보내고 문 닫으면은 이제 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 이제 문 들어갈 때 이제 발판 이렇게 계단이 딱 세 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앉아서 그거 매달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진짜 추웠던 날 그때는 거기는 또 그 계단을 접어놔가지고 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이제 짚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손을 그 차가운 쇠를 자꾸만 잡고 있으니까 진짜 얼더라고요. 그래서 일다가 이제 달리는 기차에서
해미양이 북한에 있었다면 어쩌면 아빠는 보위부에 잡혀가고 자신은 꽃잡이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미양은 북한에서 늘 쫓기며 살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빠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 미국 와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저희 아버지 결혼식 할 때였어요. 아, 저랑 둘이 같이 살 때는 저 친구 삼아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이인데 저한테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결혼식 날에 새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 강당 걸으시는데 웃음이 가득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줄 수 없는 다른 행복이 있구나. 아버지가 그걸 가졌구나.
아빠를 웃게 해준 새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엄마가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 정말 감사해요. 저런 엄마 만나서요.
해미양은 늘 자신을 딸처럼 키워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 얼굴도 모르는 오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해미양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삶의 뿌리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해미양은 어렵게 다시 얻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제품이 너무 많아 청소년들이 전자기기와 놀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는 해미양. 사람과 어울리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해미양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10살 때 선생님이 기자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꿈을 여기까지 갖고 왔었죠. 그리고 기자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바뀌게 됐어요. 저도 제가 꿈을 바꾸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사 되면 그게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 어디 선교 가려면 예, 다른 직업,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도 의사 직업 가진 사람은 잘 받아들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서 그 직업 가지고 더 편하게 선교 다니고 지진이 일어난 땅이나 전쟁 있는 데서 어쨌든 제가 아는 곳으로 더 올 수 있잖아요.
아빠의 권유도 있었지만 해미양은 아픈 새엄마를 돌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미양은 의과대학 진학에 앞서 군인이 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미국의 군인은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벙벙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군대 나가면 대학 가는 것도 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현수도 20개도 못하는데요.
푸쉬업?
네.
20개도 못한다고?
군복무를 한 미국의 군인은 제대 후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학비와 주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원하는 분야의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습니다. 꿈 많고 의자 탄 탈북 소녀 김해미양.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해미양은 미국이란 나라가 익숙해져갑니다. 좋아하는 외국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해미양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사춘기 소녀입니다.
아, 가수 에드 시런 좋아하고 그 사람 노래 좀 좋아요.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 holding me closer to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 색깔은 초록색하고 하늘색 좋아해요. 예. 네. 하늘 보면 평안하고 그리고 초록색은 이렇게 막 산에 풀들, 나무들.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네.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딸 해미 양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김마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보내드립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오늘 즉 21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뇌물죄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친미 보수 세력의 종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6개월 넘게 한국 전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특히 지난 10일 한국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고도의 수싸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에 준 특혜와 뇌물 관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자 명단과 관련된 직권 남용, 그리고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입니다. 한국검찰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그리고 특별검사팀에게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직위인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측면 지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자 뇌물 혐의 입증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나 연초 기자 간담회, 언론 인터뷰,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 나타난 대로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뇌물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미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이는 친미 보수 세력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는 동족 대결만 일삼아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촛불 집회의 의미를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의지나 특검이 지정한 실정법 위반과는 강조점에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대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도착한 것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반을 조금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중간에 약 1시간씩의 점심과 저녁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의 중대 사안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두 명의 검사가 수백 개 질문사항을 준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실에서의 분위기 등 몇몇 사항들이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과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를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의 그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다루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대국민이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다각도의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일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말은 약간 실망스럽고 싱겁게 끝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밝히는 의례적인 인사가 있는데요. 비슷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딱 두 문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문장을 두고도 각계의 해석이 달리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반응이 갈라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반성이 깊이가 없다, 불성실하다 이런 반응과 함께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 진정성 있는 사죄를 표하지 않았다 이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할 말이 많은 대통령, 절제를 했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 북한의 청취자들이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검사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듣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지목한 13개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지금 수백 개 질문사항을 놓고 예행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행연습대로 두 명의 검사가 박 대통령을 앞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함께 앉아서 이 법률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심이 높았던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부분은 검찰이 박 대통령 측에 의사를 물었지만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 영상 녹취나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깥으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좀 양보를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따른 한국 국민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 시민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로 양분돼 있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비춰진 서울 시민들의 모습도 역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자리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를 향하는 길을 배웅했고요. 검찰청사 앞길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지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 검찰청사 앞으로 도착하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몇 명의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 또 박근혜 감옥으로 이런 문구의 팻말을 들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여성 대통령이어서 그랬었는지 검찰 소환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전직 여성 대통령이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의 머리 모양과 옷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전담 미용사가 출입해서 검찰 소환을 앞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 기사가 나왔고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입은 옷,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들어갔을 때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이런 언론사의 관측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점심, 도시락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당일에도 혼자서 식사를 한 혼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약간의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유부 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싸왔다는 얘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오후 5시 30분쯤 넘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 휴식 시간에도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죽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수 있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의 조사는 피의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강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정 전에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귀가 후에 검찰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조사로 검찰의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던 검찰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